자리 앉으시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정말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율법주의고 한쪽으로는 반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라고도 하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필요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동의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율법주의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반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게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반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요. 삶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성도분들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막 기울게 됩니다. 뭐 은혜를 막 강조하고 믿음을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막 반율법주의로 막 이렇게 기울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 행함이 중요한가 보다 그러면서 점점 율법주의로 막 빠지게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반율법주의로 막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방종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어차피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늘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주의냐 반율법주의냐에 빠지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금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율법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가 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어떻게 빠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율법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두려워합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게 돼요. 율법 안에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형식을 더 강조합니다. 왜 이 율법이 생겼는지 그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기준만 맞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가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하루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막 열심히 태신자를 작정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정하신 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역자들은 다섯 명씩 전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예. 그 전에 왔던 건 안 돼요. 예. 그날 와야 돼. 그날 다섯 명이 딱 앉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외가 네 명도 안 됩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수요일에도 나가고 뭐 청년들하고도 막 전도하러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네 명까지는 확보를 했어요. 네 명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되게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시면 막 부교역자들이 벌벌 떨고 막 이랬었는데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 전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네 명도 많은 거죠. 잘한 거죠. 그렇죠? 뭐 인원수가 중요합니까? 한 명이 중요한 거지. 근데 혼나지 않으려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다른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딱 보니까 다섯 명을 다 채웠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보니까 저보다도 전도를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채웠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수석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 수석 부목사님이 그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쌓였던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는데 그 뭐냐면 전도를 한 명 하는데 두 명이 짝이 되어 한 명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명씩 짝짝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두 명이 짝이 되어서 한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혼자 전도하신 분 있죠. 짝으로 전도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혼자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짝으로 이름 올릴 한 명이 비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석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몇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가 이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전도한 사람 얼굴 한 번도 안 보고도 그냥 집사님이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해주죠. 기도는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당일날 아침에 권사님한테 한 분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섯 명을 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룰을 정하신 의도는 전도를 하는데 교역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섯 명을 딱 정해놓고 엄격하게 딱 적용을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다섯 명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율법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인데 율법만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좋아진다. 안 지키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키면 한 주가 평안하고 주일배를 빠지게 되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주시지 않을까 뭔가 찜찜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를 깜빡 잊고 하면 내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11조만큼 떼가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큼 딱 떼어졌다는 분도 봤고 그래서 11조는 자진 납세든지 강제 징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고 율법주의자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완전주의에 빠지게 돼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 완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완전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게 되게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시자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렇죠? 남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드리고 잣대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번에 저희들 그 고난 주간 때 아침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금식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분이 정말로 금식을 하나? 아침인데 왜 잡수시지? 목자 목녀신데 들어가네? 우리 금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신경이 쓰였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들이대야 돼요. 남에게 들이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기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킨다, 뭐 이거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받을까 봐 예배드려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받을까 봐 헌금을 드립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반율법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반율법주의자적인 성향을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방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람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반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기치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2,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의 지시를 받고 과연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감찰을 하게 됩니다. 감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 보고서가 깜짝 놀랄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목사들이 술 중독에 빠져있는 목사들도 있고, 가정이 파탄난 목사들도 있고, 심지어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목사들이 있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은혜만 강조한 거예요. 믿음만 강조한 겁니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만 외치니까 목사들부터 타락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딱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율법도 가르쳐야 되겠다. 계명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그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그리콜라와 루터의 그 반율법주의 논쟁이 이게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도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문제가 율법 때문에 생긴다라고 여겨요. 모든 문제가 율법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켜서는 안 된다. 완전히 극단으로 가게 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신비입니다. 어쨌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구원받는 데까지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는 데까지 안내자 역할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안내자 역할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실 때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율법주의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우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 속에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없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지 아십니까? 율법 없이 예수님을 믿어요. 악세사리 정도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악세사리 정도로 해요. 교회 나오는 것을 그냥 동아리 모임처럼 생각합니다. 회비 좀 내고 헌금 좀 내고. 옛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들어올 때 처음 교회 나오는 학생인데 이거 교회 예배 드리려면 얼마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아이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교회 나옵니다. 전혀 회개함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렁이보다도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습니다. 그렇죠? 헌금만 좀 하고 또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헌금 좀 하면서 예. 여러분 보험 들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돈만 내면 되죠, 뭐.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뭐 요구하는 것 있습니까? 돈만 내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헌금이라 좀 하고 주일날 좀 참석하고 회원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천국 가겠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값싼 복음만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만약 죄와 싸우는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반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와 싸우긴 싸워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에요. 적당히 싸우다가 역시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어차피 난 그냥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삶 때 들으셨던 것처럼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끼리가 엄청 힘이 세거든요.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묶어놔요? 코끼리가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사자와 이렇게 싸워서도 코끼리가 이깁니다. 굉장히 힘이 센데 코끼리를 어떻게 묶어두냐 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 새끼 때, 갓난 아기 때부터 그렇죠? 쇠사슬로다가 이렇게 발을 하나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놓습니다. 어린 아기는 힘이 없어서 못 끊어요. 근데 도망가려다 보니까 발이 딱 걸려요. 그럼 걸리면 또 움찔하고 그래서 도망가진 않습니다. 그게 반복되게 됩니다. 코끼리가 성인이 됩니다. 자라납니다. 힘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힘이 세지더라도 얇은 밧줄 하나만 딱 묶어놓으면 가다가 딱 걸리면은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진 않습니다. 옛날 그 습관에 딱 젖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한번 딱 걸리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는 것이지 포기해버립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죽지 뭐. 어차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뭐.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나는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반율법주의자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율법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율법에 얽매이진 않지만 자유롭지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사실 이 본문은 7장부터 같이 봐야 돼.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7장부터 좀 볼 텐데 7장부터 8장 4절까지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쓴 책에서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딱 지어놨어요. 아주 명쾌하게, 간단하게. 그걸 좀 볼 텐데. 첫째,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반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장 14절부터 오늘 읽은 8장 4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참다운 신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니까. 7장 1절. 지금 율법주의자에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거기까지.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장 12절부터 13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선한 것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7장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8장 4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지 못하고 7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누군가 건져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 7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로 이제 해답을 주는 겁니다.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은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항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하여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읽었었던 1, 2절과 3, 4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한 것과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한 것에서 공통점으로 하나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죠?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을 두어 성령을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규례를 지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 반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을 성령을 충만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세게 말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지키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또 우리 생명의 삶 때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희락이 많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고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윤리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적으로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헌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면 율법주의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빠지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금식하잖아요.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헌금 많이 내잖아요.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를.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신칭의 교리라든가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럼 방종으로 빠지게 됩니다. 반율법주의적으로 빠지게 돼요.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듣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방종으로 빠지게 되고 반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반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쉽게 빠져들고 자칫 잘못하면 반율법주의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영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